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종전선언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5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중 화상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빚었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대 강국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전 세계 불안정 요소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각국의 국가 이익에도 손해라는 그런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라고 그 말하자면 화상 정상회담의 배경을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 이렇게 거의 모든 중요한 현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입장차가 컸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된 것인데요. 직접 면대면 회담에서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들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현안이 많고 또 이들 사안이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회담의 결과로서는 사실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미중 간의 적대적인 충돌 그리고 군사적인 대립의 위험을 피하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로 한 점은 성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 상황이 worse, 그러니까 나쁜 것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을 일단 좀 막아서 worse에서 bad로 상황을 좀 수위를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양한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틀을 두 정상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인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일 날 그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3시간 30분간 그야말로 이제 격론을 벌였는데요. 미중 양국이 이제 회담을 끝나고도 그 공동 성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언론 보도나 이제 백악관 발표를 봐도 미중 그 두 정상이 타이완, 인권, 남중국해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 많지만 뭘 합의했다, 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공감대를 이룬 것이 있다면 두 나라 사이 안에 그 불필요한 충돌 이런 것을 피해야겠다 이러면서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것이 안전장치입니다. 영어로 가드레일, 상식에 근거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시 주석도 여러 차례 걸쳐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중 양국은 이번 그 화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이 갈등기에 들어선 건 틀림없고요. 다만 대화가 없는 갈등기에서 대화가 있는 갈등기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 날 그 한 세미나에 나와서 미국과 중국 간의 핵문제 둘러싼 대화, 일종의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런 걸로 그 얘기한 것을 봐도 이걸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관계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의 부분이 있는데요. 갈등의 부분은 예를 들면 타이완, 남중국해,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들 그 양보할 수 없는 상당히 그 대립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대체로 현상 유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도 않는 이런 현상 유지 쪽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협력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무역을 하는 것은 그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협력의 분야 이런 것은 계속 협력을 더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번 그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가 있는 갈등, 대화가 있는 대결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여기서 설리반 보좌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on North Korea, of course, we have seen a series of tests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봤다면서 북한이 같은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율, 그러니까 미중 간의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설리번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하기는 한 것일까요?
예, 미국이나 중국 모두 발표문을 보면 북한 문제는 논의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서도 이 전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지만 네. 사실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너무 산적한 양자 간의 그 현안들을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논의 네.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 타이완 문제라든지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남중국해 문제, 무역 문제 이 양자 간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발표문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이렇게 묶어서 이런 문제들도 논의됐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란 문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다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이 문제들도 논의됐다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양자 간 현안에 집중했다는 의미고요. 또 설리번 보좌관의 설명으로 밀어보면은 그렇다면은 대체로 그 톤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해결을 계속 추진하고 또 상호 조율해 나가기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칙적인 수준의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현안이 있고 경쟁 관계인 사안이 있고 또 협력 사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북한 문제는 일찌감치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해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미중 간의 적대 관계와 경쟁 관계가 협력해야 될 사안으로 꼽고 있는 북한 문제에서의 협력을 사실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설리번 보좌관이 말한 그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 네, 그러면 두 나라가 손잡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제 16일 날 그러니까 화상 정상회담이 이튿날 그 다음 날 워싱턴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한 얘긴데요. 이날 세미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그 설리번 보좌관이 이란과 북한은 당면한 도전 과제이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현안이다 이렇게 이제 꼽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란과 북한 모두 이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핵 보유국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NPT 그 보존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핵 확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설리반 보좌관의 말은 이것은 다른 지역 현안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그 지정학적인 이해가 갈리는 분야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공통의 이해관계다. 목적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이 핵 개발을 해서 핵 보유국이 되고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것은 중국에게도 손해고 미국에게도 손해고 NPT 체제를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벌이더라도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고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날지 이것은 상당히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이 미국 언론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은 어떤 것이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미국 언론들이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해왔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지금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화상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다시 미중관계 전반에 전운을 깃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미국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그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말하자면 그 모델로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화염과 분노 그리고 리틀 락켓맨 그리고 북한은 또 구닥다리 늙은이 하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험담 정치적인 수사가 비난하는 고조되면서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었지만 네.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실상 밝히면서 급격하게 대화 모드로 그 변환이 됐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세 차례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비핵화가 이제 그 최고 그 지도자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서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외교적에서 보이콧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교 차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정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7일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샤먼 부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샤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의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국, 일본과의 논의에 만족한다는 이 내용, 일종의 동문서답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기자들이 셔먼 부장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잇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세 명의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 질문의 내용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논의에 만족한다든지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 종전선언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지금 사실상 반대인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 이 세 나라가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그 종전선언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 나라는 반대하고 한 나라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중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잇따라 묻고 또 사실 국무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을 하지만 추가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를 계속한다, 논의에 만족한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입장으로 미뤄볼 때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지금 그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톤이 다른 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그 논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그 성사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단정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보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핵심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셔먼 부장관이 한일 간의 협의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저 동문서답 이런 것인지 듣고 말았는데요. 이제 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 이제 그 좀 추측의 대상인데요. 한 가지 해석을 해본다면은 종전선언 문안 자체가 그렇게 뭐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끝났다, 전쟁 상태가 종결됐다 이러고 말하는 것이고 복잡하게 써도 이것이 A4 용지로 한 장 내지 두 장이면은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문안 자체 작업이 뭐 어렵고 오래 걸린다 이런 게 될 건 아니고요. 문안 작업은 이미 뭐 저 끝난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도는 이 문제,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를 그렇게 높은 그 우선순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요. 만일 한국은 지금 우선순위가 이것이 1순위 외교 우선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높은 대통령부터 다 나서서 이 문제에서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것을 너무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북한이 이를 좀 악용할 소지가 있죠. 내가 그러면 종전선언을 받아줄 테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싫어하는 유엔사 해체라든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국도 이를 좀 악용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이것을 지금 자꾸 하자 이렇게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높은 순위로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셔먼 부장관이 종전선언보다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날도 했는데요. 이것이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의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북한이 총 8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전쟁이 끝냈다고 그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의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대강 그 문안이 다 작성됐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견을 보였던 그 시기, 조건 뭐 이런 문제가 뭐 해소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체가 분명치 않고요. 또 미국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사실 분명하게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갖고 그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를 미국과 한국, 일본과 같이 논의한다고 하면 사실 일본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국과는 또 상당히 다른 입장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택하기도 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결국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본 문제는 그 처음에 어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순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고 또 이것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 사전에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이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는다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자체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제시하고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 특정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유엔 그 총회 제3위원회나 제1위원회에서 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종전선언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처럼 이런 유엔사의 지위 또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도 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입장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한 간에 어쨌든 뭐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북한 중국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남은 뭐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의용 장관이 지난 11일 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종전선언의 그 형식 내용과는 미국과는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남은 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제 순서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중국과는 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면은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북한과의 문제는 좀 이것이 그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지금 아직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작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덜렁가령 우리가 이런 문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저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걸 한국이 넘겨줄 건지 아니면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예를 들면은 뭐 워싱턴이든 저 베이징이든 이렇게 당신 대표가 좀 나와서 이 문제를 갖고 우리 3자 간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그 작지만 북한이 지금 상당한 고립 상태에 있고 그 외교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북한, 한국 간의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지 이것은 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심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북한이 계속해서 그 조건으로 유지를 하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성사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미한일 3자 외교 차관 회의를 마치고 웬디 셔먼 부장관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차관은 안 보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날 그 기자회견장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인데요. 이게 미한일 외교 차관 회의니까 사실 그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 세 나라 차관이 모두 다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웬디 셔먼 부장관만 혼자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아봤더니 이것은 그 한국의 경찰청장이 그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날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그 다음 날 17일 날 그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그 독도를 자신들의 그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이것이 일종의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그러면은 저 한국 일본 다 나오지 말고 나 혼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혼자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취를 감췄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시위를 현지 지도했는데요. 자, 이게 35일 만에 나타난 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김 위원장이 몇 주 동안 그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한 달여 만에 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기간 사이에 다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은 사실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에 35일 만에 나타난 것은 사실 꽤 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긴 공백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아마도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처한 북한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비워놓고 이런 여러 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분석들을 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을지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최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북한 당국이나 이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데일리 NK가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강원도 원산에 있는 거기에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몰래 수입한 그 호화로운 유람선 요트가 있는데 이것이 그 24일 날 항해를 했고 25일에도 인근 섬을 정박을 했다 나서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관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가량 그 없어지면서 체중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이 무슨 다시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삼지연에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강 이상서는 불식이 됐지만 자세한 것은 역시 그 동영상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나와야 이것이 확인될 그럴 사안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중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이 대북 제재를 풀어라 하는 것.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가령 뭐 이런 구상을 했다고 치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윤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하자면 김 위원장의 투두 리스트 말하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년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국내적인 현안들 그리고 대외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제 사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년이면은 초로. 자,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말하자면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도 지난 4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7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북한은 이런 반구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듭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인 상황은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경 봉쇄 코로나로 인한 그다음에 제재 그리고 이런 그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들, 민간단체들이 일제히 공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돌파구를 마련하느냐는 정말 가장 고심해야 될 사안인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 미국 과의 관여 여부에 있는 것이고요. 이 관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관여 없이 그야말로 자력갱생 홀로서기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계속 버티기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국제사회가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나올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일찌감치 주목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 상황은 남북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10월 4일 날 재개됐지만 남북 간에 지금 아직도 그 아무런 그 대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를 중재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불과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지 않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인터넷으로 화상정상회담이라도 일단 하고 여기에서 모종의 절충, 합의점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종전선언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미북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런 하나의 지금 방식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간이 지금 촉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반 사이에 어떤 결단과 행동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11월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통행이 재개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좀 진전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해외 언론들의 보도나 관측을 통해서 국경 재개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지만 사실 11월에 그 통행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전망을 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또 마침 그 화물열차가 이 북한과 중국의 그 철로를 운행하는 것이 한 차례 목격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그 많이 그 높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런 관측도 굉장히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아무런 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신의주 바로 그 인접한 중국의 단동에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단둥시 당국이 긴급주의보를 내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실 양쪽 다 다시 국경을 재개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동안 봉쇄해왔던 국경을 마침 한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마당에 국경 재개한다는 것 이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11월도 사실 그냥 국경 재개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중국 화상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미한일 3국 차관회의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언젠가 시골에 갔다가 목련을 활짝 피운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더구나 돌담이 쳐진 한옥이었는데요. 운치가 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떠올리면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목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이 이 오늘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And now I sit and wonder why you've gone and left me blue. stroked my hair when you were by my side? Or is it because of the tears you cried when your little puppy died? You said you'd never leave me. You said you'd never go. Oh, my darling, why do I love you so?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내 사랑, 나는 종종 우리가 하던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왜 당신이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고 노래한 자니 틸로슨의 Why Do I Love You So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흑인 가수 디온 워익의 음악과 함께 하려고 해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도 참 많습니다. 1940년 12월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에서 태어난 디온의 본명은요, 메리 디온 워익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던 6살부터 성가대와 지방의 가스펠 그룹에서 노래했던 그녀는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거쳐서 코네티컷에 있는 하트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디온은 60년대 초 뉴욕의 레코딩 세션에서 노래를 하다가 작곡가 겸 편곡가였던 버트 바카락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카락이 편곡과 제작을 맡았고 또 동료였던 홀 데이비드가 가사를 써줬던 Don't Make Me Over라는 그녀의 인생의 첫 히트곡이 탄생하게 되죠. 이 노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Don't make me over. Don't.
1962년 디온 워익의 첫 데뷔곡이자 히트곡이었던 Don't Make Me Over 들으셨습니다. 널 위해 무엇이든 할게, 나와 헤어지자고 하지 마 라며 뒤돌아서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Don't Make Me Over였어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1963년에서 64년에는 Anyone Who A Heart, Walk On By, You Will Never Get To Heaven, Reach Out For Me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내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진정한 마음을 노래한 Anyone Who A Heart 듣고 올게요. Anyone who ever loved could look at me and know that I love you. Anyone who ever dreamed could look at me and know I dream of you. Knowing I love you so. Anyone who had a heart would take me in his arms and love me too. Could really have a heart and hurt me like you hurt me and be so untrue. What am I to do every time you go away? Goodbye, dear. Loving you the way I do, I take you back. Without you, I die, dear. Knowing I love you so.곡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네요. 디온 워익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답게 정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그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64년 이후 발표된 노래들을 쭉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사를 가진 Reach Out For Me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go through a day and the things that people say, they make you feel so small. They make you feel that your heart will just never stop aching.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make a fuss. Make a fuss입니다.
Let's find out when you can use the expression make a fuss.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Ugh,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야, 부엌에 무슨 일 있니? 큰 소동이 난 것 같아.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over a minor thing to Eric.
Henry가 Eric한테 별거 아닌 걸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What exactly happened?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이 Eric이 Henry 전화 충전기를 오늘 아침에 무심코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투덜대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아유, 뭐 그 정도 갖고 그리 야단이냐? 라고 했죠. 네, 그럼 오늘의 표현 make a fuss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Ugh,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Today's phrase is make, M-A-K-E, make a fuss. F-U-S-S, fuss, make a fuss. The word fuss means a useless activity or commotion. So when you make a fuss over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make an unnecessary and excessive display or commotion. So this expression, make a fuss,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cry, complain, or throw a tantrum. In addition, it means to argue over someone or something, or to treat someone with excessive attention. To make a fuss는
불필요하게 소란을 피우다, 크게 떠들어대다, 또는 투덜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Helen hates to make a fuss 라고 하면 헬렌은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n't make such a fuss over that minor issue.
라고 하면 사소한 일 갖고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make a fuss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Ugh,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Let's review. Make a fuss means to make an unnecessary display or commotion. Make a fuss. Make a fuss.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 Yu였습니다. I hope you can join me again next time. Bye-bye.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